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성찬이 있어서 우리 3회에서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7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달 성찬 주일에 창세기 15장 말씀 살펴보았죠. 많이 닮아 있고 그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확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이 오늘 본문에서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은혜 언약의 표를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은혜 언약의 표를 어떤 식으로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게 하셨고 그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했는데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지나가시며 그것을 표로 하여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의 언약 대표와 중보자가 되어주시어 모든 언약적 요구, 즉 오늘 본문에서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라는 언약적 요구를 주시죠. 이런 율법적인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까지? 자신이 쪼개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한 약속을 같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한 후손, an offspring of Abraham. 아브라함의 한 자손을 통해 이 모든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표와 이 약속을 함께 연결해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시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맹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으로 오면 같은 언약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언약의 표로 뭘 받게 하시죠?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남자들의 생식기에 살이 잘려져 나가고 피 흘리는 표를 받게 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희생제물이 반으로 잘려지고 쪼개져 나간 것과 같은 내용. 남자들의 생식기에 살이 잘려져 나가고 피 흘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생식기의 살이 뭘 가리키고 있냐 하면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남자의 그 씨가 나오는 곳. 즉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실, 한 씨로 오실 언약 대표가 대신 잘려져 나가는 심판을 받기까지 모든 언약적 요구를 성취하시고 영원한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할례도 은혜 언약의 표예요. 결국은 다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언약을 맺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예 순종으로 모든 언약적 요구를 성취하시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 축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자기 백성들 아브라함과 모든 성도들을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언약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맹세를 하여 주실 때 언제 이 맹세를 하여 주시며 다시 언약 축복을 확인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그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였나요? 17장으로 오면 아브라함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16장의 사건이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할 때, 아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를 잘 믿고 순종하니까 내가 맺은 언약을 다시 잘 확인해 줘야겠다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는 16장과 연결을 해보면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 17장의 사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소망이 없게 되자 온통 사람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여종 하갈이라도 사용하여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또 깬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그때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소망 없는 죄인됨이 다시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은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끊임없이 예수님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죠.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마엘은 아니라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죠? 이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스마엘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스마엘이나. 왜? 돌아보니 이제 자기들은 늙어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남은 게 이스마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스마엘을 내놓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달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오실 그리스도 온전히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온통 자신의 육체 그리고 세상적인 현실만 바라보니까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현실,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이 세상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하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천국도 붙들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 원리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떠나고 천국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을 몇 번씩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길 때부터 먼저 찾아와서 끄집어내시고 애굽으로 도망칠 때 먼저 찾아가서 끄집어내시고 계속 찾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에도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약속의 아들이 남아있다. 그 아들이 너의 구원이다. 그 아들만 바라보고 믿으라. 계속해서 은혜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있지 않지만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I will, I will, I will이 계속해서 나와요. Not you. 아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루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루겠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 하나 주시겠다는 그런 정도의 약속이 아니었죠. 그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마침내 한 자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한 자손, 그 자손을 보내시겠다는 거고 그 자손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영원한 언약 축복, 아담의 실패로 얻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영원한 천국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죠. I will. 내가 하겠다. 날 좀 믿으라는 거죠. 너 자신만,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시작하셨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을 깨고 죄악을 행할 때에 이 약속을 또다시 주세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다시 알려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은혜 언약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잘려져 나가기까지 다 이루시겠다.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 왜요? 내가 이루겠다 하셨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구원 역사에서도 이러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요. 지금도 다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온전히 다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체적, 세상적 현실에도 예수님만 믿음으로 붙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그토록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뤄가시고 이뤄가실 것을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뭘 이뤄가시는 걸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삶을 구원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아들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건 분명히 시작됐고요. 지금도 어떤 우리의 형편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로 할례를 주셨는데 할례와 함께 주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뭘 또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 이름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언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다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이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열국의 아비, The Father of the Nations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례에게도 열국의 어미, The Mother of the Nations라는 뜻의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에서 주시는 거고 지금은 뭐하고 연결이 되죠? 세례하고 연결이 되죠. 구약은 남자만 대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그 자녀까지 다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그 아내 된 사라와 함께 온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후에 이 둘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후에 새 이름을 받게 돼요.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에는 그저 이름만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새 이름이 의미하는 말을 온전히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I will. 내가 너희에게 준 새 이름대로 이루겠다. 약속하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올 한 아들을 통해 열국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불러모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주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기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마침내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현실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천국의 현실로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가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종이든 자주자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그때에도 이걸 아셔야 돼요. 새 이름을 시작하신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바라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아직 그렇게 안 될 그때에도 그 이름을 시작하신 그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또 내놓고 있는 그 죄악을 범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새 이름 주시는 거 많이 알죠? 특별히 새 이름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야곱의 이름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의 옛사람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자기가 사기치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다가 에서에게서 이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다가 다 자기의 행위대로 하렸던 종교생활을 다 이제 버리고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층계, 지금 뭐죠?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라반 삼촌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에도 에서에 대한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뭐 해주셨죠? 씨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얍복강가에서 야곱을 먼저 찾아와 씨름해 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으로 넘어지게 하세요. 즉 지게 하시는 거죠. 항복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야곱이 자신과 씨름해 주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돼요. 자신의 힘을 다 이뤘었을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 라는 뜻의 새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 이름을 못 받습니다. 모든 소망,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과 정성, 모든 세상 현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는 야곱을 쳤던 그 환도뼈를 또 어떤 해석에 보면 남자의 씨가 있는 생식기로도 보기도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오직 은혜로 야곱을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열두 지파가 그 아들들을 통해 나오게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바요나 시몬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요나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어떤 이름을 주셨죠? 반석이라는 락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땠나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앞서던 자였고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까지 막아섰던 자였고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전혀 반석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베드로에게 주신 새 이름을 따라 교회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굳게 세워가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돌이키게 되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후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 굳게 세워져 갑니다.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신 예수님이 친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새 이름들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 이름을 주실 때에 그냥 새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이름을 주실 때에 원래 참 반석은 누구신가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실 때 원래 참 이스라엘은 누구신가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실 때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베드로에게 주신 반석이라는 이름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결국 뭘 알려주고 있느냐? 그들을 다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새 이름을 주시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결국 죄인이 예수님 닮은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받고 새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새 이름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로 가보겠습니다. Acts chapter 11 verse 25 through 27.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 군데만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 through 3.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나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Christian and the Saint. 이것도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너무너무 이 땅에서 훌륭하고 선하고 덕이 있는 삶을 잘 살아서 성인의 반열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복된 이름입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 이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때는 직분으로 불리우지 않으면 성도라 부르면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이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에도 하나님의 맹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 원래 누구세요? 원래 예수님뿐입니다. 참 성도, 성도란 천국에 속한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누구인가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완전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새 이름으로 우리도 서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 이름으로 불리울 만한 자들이라서?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로 부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3절 보았던 정말 그리스도인과 성도로 불릴 만한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 찬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려는, 복음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려는 죄악도 있었고요. 잘못된 은사주의로 인해 서로 다툼도 있었고요.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나눠짐도 있었고요. 올바른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 안에 죄가 자라고 있는데도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중에서도 정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성도라 그리스도나 이니라 불러주시고 바라보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자들도 결국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줍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로 부르는 것, 그럴만한 자들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받아주시는 대로 우리 자신도 바라보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들을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받아주시는 대로 우리도 바라보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성도로 부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함께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아들들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지금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새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신다고요? 아우요. 하나님이. 누가 이루셨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그분이 다 이루실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할례와 더불어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 아유 이제는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이 아들이나 좀 잘되게 해주고 내 자손이나 끊기지 않게 해달라. 이 세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현실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그저 네 아들 하나 잘되게 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영광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 아들의 영광, 영원한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은 오직 약속의 아들로만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라 하시며 계속해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즉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도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이 구하는 대로 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듯 하다는 거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되어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뒷구절에 보면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언약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새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두 왕국이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게 하신 일반 은혜의 내용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현실에서 잘 되는 거는 기독교인이 특별히 누리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의 축복을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기 안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은, 은혜 언약은 이삭과 맺으시고 약속하신 언약 축복, 즉 특별 은혜는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 축복은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적인 축복을 잠시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의 축복을 구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복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천국 축복이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결국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멸망받을 백성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그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영원한 천국 축복을 누리게 하신 자들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없어도 오늘 이 축복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 다 못 와요. 천국 축복 주신 자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천국 축복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 축복이 뭐죠?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지금은 이 축복을 오직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의 현실로 우리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확인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와 성찬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얻었고 또 온전히 얻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과 성도라는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받고 새 이름을 소유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교제의 상으로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얻게 하신 천국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신 곳 오로지 이 자리예요. 여기서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도 예수님이 결국 다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맹세가 있습니다. 뭘 이루실 거예요? 우리도 곧 다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 품에 안겨 완전한 사랑의 교제 나누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 예수님 은혜만 붙들고 주신 새 이름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심한 죄인은 오직 은혜로 바라보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바라보시며 더욱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이제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록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죄와 허물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신 이 이름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신 채로 찬송가 285장 1절만 우리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